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이번 주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이제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네, 잠깐 대변인 말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18일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국방부 분석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게 벌써 세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가 이제 3주가 돼 가니까요.
네.
거의 매주 그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격이 됐는데요. 이 북한은 지난 2일 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튿날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일주일 뒤인 10일에는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일 말씀하신 동해로 또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건데요. 그 시기적으로도 꼭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세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여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지금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요.
네.
또 한국 정부,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안을 잇따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특히 행정명령까지 대통령에 나왔고요. 게다가 서울에서는 지금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그 압박에 대한 나름의 그 저항이라 그럴까요? 대응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북한이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그 내용을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면서 딱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언은 하지 않지만 그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에 발사가 됐다 이런 점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핵능력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한경북도에서 그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지난 그 2월 7일 그 광명호 장거리 로켓까지 지난 18년간 모두 6번 정도 그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뭐 그 최종 목표, 북한이 왜 이렇게 국제사회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최종 목표는 전문가들은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대륙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여러 차례 뭐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발사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진전을 이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약 두 가지 분야는 아직 그 달성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탄두 소형화, 즉 장거리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려면요, 약 7천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서 대기권을 날아갔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라고 필요합니다.
네.
영어로 리엔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핵탄두 소용합니다. 핵무기를 북한이 뭐 개발한 걸로 알려졌지만 이 핵무기를 커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약 직경이 약 90cm 이하로 만들어서 이것을 광명성이든 노동미사일이든 이렇게 작은 그 핵탄두 맨 꼭대기에 그 마치 그 연필로 치면 연필심 꼭대기에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소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실험을 그 하는 요번에도 그 발사한 것도 바로 이 같은 그 중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그 대기권 그 재돌입 기술을 그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작고 또 가벼워야 멀리 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참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관영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시기에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초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강조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인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가가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앞서서 이 북한이 소형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어서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해서도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선제 타격 주장을 펴는 것 그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활용해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사실 감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맥락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아직도 소형화뿐만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연기 기자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생기는 7000도 가까운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은 시험조차도 한 바가 없다라는 게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8일에도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런 기술들을 좀 더 확보하고 또 그를 통해서 미사일을 정밀화 그리고 또 정교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북한은 핵탄두 모형과 함께 모의 시험하는 장면도 공개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연일 그 북한은 그 핵 또는 그 미사일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도발적인 언사 또 행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의 그 관영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날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사일 공장을 간 것 같습니다. 뭐 장소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사일 제조 공장 이런 시설을 방문을 해서 그 현지 시찰을 한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이 그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대기권 그 재진입 모의 실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탄두가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약 7000도의 그 엄청난 고열, 고압에 그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것을 그 모의 실험하는 장면을 그 공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로켓 그 엔진 연소 시험 기계 같은 장치 밑에 핵탄두 덮개를 놓았고요. 그다음에 그 화염을 직접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사를 그 고열을 견딘 그 같은 그 핵탄두 모형 같은 이런 장면도 보이고요. 또 실험 현장을 찾은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형태가 비교적 그 온전하게 유지된 덮개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칭찬해하는 그런 그 장면을 나왔고요. 이런 장면을 공개하면서 그 북한의 그 매체는 실험 장면까지 공개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또 이런 지시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 지시를 하긴 했는데 전망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 물론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4차에 이어서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고 네. 또 장거리 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야, 북한은 특히나 이 5차 핵실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다종화 그리고 고도화된 그런 무기 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이 앞서서 주장했던 것처럼 4차도 그런 주장을 폈었는데 수소탄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언제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폭탄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년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런 실험을 하고 또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강도가 높아지고 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끝이 안 보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씩 무슨 도발적인 언사 또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발언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대남 도발 또는 언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세 가지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그 3월 2일 날 그 안보리 그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화물, 무기 또 항공유 중단, 석탄 수출 중단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에 맞서서 이것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하나 국제사회에 보내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한 군사훈련입니다. 미한 군사훈련이 지금 계속되고 그 독질훈련도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이 같은 그 미한 군사훈련에 맞서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일종의 그 맞불작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있고요. 또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북한이 약 7차 당대회, 5월에 7차 당대회를 여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일종의 그 준비기간을 마치고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북한의 명실상부한 그 최고 지도자가 되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를 앞두고 최고 지도자 또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그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적인 언사 또는 핵무기 개발 이런 것을 계속 그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한국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지금 대북 그 압박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단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이것이 바로 그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북한이 무리한 도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네.
이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북한이 계속해서 언어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18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바로 이제 미국, 중국 또 한국 바로 반응을 보였군요. 미국 국무부 반응, 캐리 장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그 캐리 장관은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그 18일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북한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 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 미국은 그 동맹국들과 함께 그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제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안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그렇게 그 준수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또 미국 언론들도 이것을 보도하면서 이제 중국도 북한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놔두는데 한계를 느낀 거 아닌가 또 그런 분석을 하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발사가 또 미국 언론에도 상당한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까지 이 뉴스 포커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자, 먼저 이 행정명령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자명합니다. 이 북한에 올 1월 들어서 그 4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이어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국 정부는 사실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곧바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요.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의회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하 양원이 그 대북제재 이행 강화 법안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법안을 북한만을 초점으로 해서는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미
네.
의회에서
네.
이것을 신속히 의결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한다라는 맥락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한 건데요. 백악관이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달에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5 그리고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정 명령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하죠.
네, 그것이 새로운 내용이라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중국, 러시아, 또 중동의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의 약 16개국에 10만 명의 해외 노동자 북한 노동자를 파견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한 10억 달러 이상 벌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중에 바로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인권 침해의 행동으로 봤습니다. 인권 침해 책임 있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모든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열기관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는데요. 어떤 사람들과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오른 건가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한 제재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네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 중에서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한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서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이전되거나 지불, 수출, 여타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관심사는 이것이 아까 그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이 거의 20개국 가까운 나라들의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정명령상의 이 규정이 그 북한의 노동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에도 적용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로 이 미국의 행정명령이 북한 내 정권이나 노동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국한한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사실 명목상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효과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미국 내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 될 텐데 이 다른 제3국의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 어떤 기관이 제대 명단에 오르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예, 그 행정명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그 원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받아서 재무부가 구체적인 추가 제재 대상 인물이나 기관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개인 두 명 북한인이죠. 그리고 단체 15개 그리고 선박 20척 이것들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명의 개인은요, 이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서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영철 대표, 이 사람이 포함됐고요. 또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이렇게
네.
두 사람이 개인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 밖에 북한의 선박회사, 그리고 또 은행, 이런 무역거래 그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한국과 중국 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 새로운 그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내린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나자 그 한국 정부는 그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점으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한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각국별 그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요.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해외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현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취재라는 것이 북중 국경지대
네, 네.
중국 쪽에서 그 보고 있는 그런 현장 양쪽의 그 무역 거래가 오가는 단둥이라든지
네.
특히 단둥이 집중적으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 언론들이 살펴보는 그런 그 보도를 보면 완전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 네. 보도 자체가.
예.
그렇지만 부분적인 그 보도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국경 지역에서 좀 더 꼼꼼해지고 또 강력해졌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물동량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네.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네. 아니라 이 단동 지역의 그 중국의 은행들에서는 이 북한의 개인 계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는 그 폐쇄가 되고 또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으로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그 거래가 특히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규제한 석탄과 관련해서 한 네. 예를 들면요. 이 현장에서는 이것이 그 생계 목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네. 맥락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석탄 같은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이제 3주 정도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접경 지역에는 이제 북한과 이게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죠. 당분간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그 어떤 효과가 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뉴스 포커스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재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이 제출이 됐다죠?
그렇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그 제출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유엔 인권 이사회라는 것은 유엔에서 그 국제적인 인권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그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에 그 스위스 그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일본과 유럽연합이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핵심은 북한 정권의 그 인권 침해 책임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책임 규명 또 처벌 문제를 다룬 전문가 그룹을 설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안에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북한에서 계속 그 여러 차례 국제사회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당국을 규탄을 했고요. 또 하나 북한 당국의 그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의 그 침해자들을 기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 같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은 특히 그 유엔의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보고관인데요. 마루죽기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루죽기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지금 방금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로 많게는 두 명 정도로 이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이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올 상반기 안에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후임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이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고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 자, 이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할 전문가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초안은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이 부분을 수용을 한 것이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요.
네네.
이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북한의 그 대한 그 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야 된다.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ICC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회부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김정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주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여기에 관한 그 내용을 촉구한 게 있는데요. 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알아보죠.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최고위급 책임자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 또 책임자를 그 국제 형사 재판소 영어로 ICC라고 그러는데요.
네.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트 길모 유엔 인권 최고 부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5일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그 31차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그 자이드 알 후세인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대신해서 활동 보고서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그 대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규모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인권침해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4개의 그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또 자의적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그 중대한 인권 문제라면서 이산가족 대부분이 그 노령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운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번 그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 ICC 북한의 정권의 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말하자면 상임이사국이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ICC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의 그 틀 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책임자들을 ICC에 해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나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나머지 그 주요 서방 국가들은 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유엔의 특별 보고관도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역시 그 안보리의 구조상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회의에 그 북한의 그 동정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에 뭐 저희 VOA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 1일 그 고위급 그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선택적으로 개별화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측통들은 아 북한 대표가 더 이상 그 인권 회의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좀 그와는 좀 다른 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아 북한의 그 서세평 그 제네바 대표 부대사는 그 유엔의 그 길모 인권 그 담당하는 부대표인데요. 길모 부대표의 보고가 끝난 뒤 일반 토론에 참석해서 미국과 일본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 문제 다루는 동안에 북한의 공식적인 연설은 아니더라도 북한 관리들이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을 그야말로 면밀히 주시했다는 그런 또 얘기도 들려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그러면 언제쯤 처리할 예정인가요?
예, 그 이번 주 후반부 그러니까 현재 예정은 24일 날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이번 회기는 25일 금요일이죠.
네.
25일 날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하루 앞서서 24일 날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매년 같은 시기에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도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2003년 이후에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 이사회 그 전에는 유엔 인권 위원회가 돼 있었는데요. 명칭이 2003년 이후에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한 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인권 이사회 또 그 회의도 열리고 이런 그 가운데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그리고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